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첫 번째 기착지인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하와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함께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지도부로부터 북한 위협과 주변 정세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하와이와 알래스카,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제도 주지사들과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8월 화성 12호를 발사해 괌 포위 사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흡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진주만 애리조나 기념관도 찾았습니다. 애리조나 기념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1941년 12월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군 함정 애리조나함 위에 세워진 희생자 추도시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일본에 도착해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가족 등도 만날 예정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의 확산금융위험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회원국들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성명서에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확산 금융 위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 금융 활동을 막으려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국제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신속히 적용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 외에 다른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4년에 한 번 발간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대부분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2.5m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피해도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기후는 이전부터 변화했고 항상 변화하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일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케네디 암살 기밀 문건에서 암살범인 리하비 오스왈드와 미 중앙정보국 CIA의 연계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가기록보관소가 어제 추가로 발표한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 문서 676건에는 CIA가 10년 이상 자체 조사 끝에 사실무근이란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CIA는 메모에서 오스왈드가 CIA의 사주를 받았는지 혹은 CIA와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다른 미국 기관도 오스왈드를 정보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관련 기밀 문서를 생존 인물들의 이름과 주소를 빼고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 공공장소에서 국가를 심각하게 모독한 사람을 이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법을 시행해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최대 3년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한 겁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올여름 미국이 이어지는 허리케인 홍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 참 자주 드렸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는 이 허리케인 하비로 50여 명의 사망자가 났던 재난지역인데요. 이 하비가 지나간 지 이제 두 달이 좀 넘었는데요. 그런데 휴스턴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휴스턴을 대표하는 야구팀인 애스트로스가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바로 농구, 미식축구 그리고 야구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수많은 미국인들은 자기 지역 구단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휴스턴의 애스트로스가 창단 55년 만에 처음 승리를 거둔 겁니다. 미국 언론들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허리케인 피해로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전했다라고 말이죠. 복구 작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휴스턴.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경기를 함께 보고 함께 환호를 질렀는데요. 경기 내내 휴스턴 애스트로스 선수들이 이 가슴에 휴스턴은 강하다, 휴스턴 스트롱 이렇게 쓰인 천조각을 붙이고 뛰었기 때문에 기쁨은 더 컸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휴스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는 강하다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경기에 이긴 휴스턴 팀은 물론이고요. 경기에 진 구단들도 미국인으로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휴스턴 시민들에게 지금 기쁘다는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또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Lumineers가 부릅니다. Ho, Hey.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지하 터널. 전기차 테슬라, 인공지능 자율운행차로 유명한 그리고 스페이스X로 인류의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 테슬라 회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번엔 지하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하에 굴을 판다는 계획인데요.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초고속 터널을 뚫어서 대도시의 교통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굴착 작업을 시작한 이 미국의 보어링 컴퍼니의 터널 기획에 대한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들에 실었는데요. 시커멓고 둥그렇고 길다랗고 또 휘어진 터널 입구로 보였습니다. 위치는 미 서부 최대 도시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인데요. 현재 머스크는 1단계 2마일, 그러니까 3.2km 구간 중에 이제 겨우 한 150m 정도를 뚫었다고 소개했는데요. 터널이 완공되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식 전동열차가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날이 달린 터널을 쭉 미끄러지듯 활주하는 스케이트식 고속 차량을 운행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개한 시범 주행 영상에서 시속 200에서 240km의 속도로 달리는 전기 수송 차량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제 막 삽을 뜬 것과 마찬가지인 시점이고 또 이 작업의 인허가 문제나 기술적 검증 등 갈 길이 먼데요. 완공이 된다면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가장 심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출퇴근 때 1시간 20분이 걸리는 웨스트우트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5분 안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터널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컬버시티, 센타모니카, 웨스트우드, 셔먼옥스 등지로 뻗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서부에서 동부를 잇는 그것도 30분 만에 주파하는 초고속 터널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오바마 재단. 지난 2014년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딴 비영리단체 오바마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가족의 클린턴 재단처럼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오바마 재단이 설립일에 처음 글로벌 리더십 서밋을 개막해 화제가 됐습니다. 제1회 오바마 재단 서밋에는 미국 내 도시와 해외 60개국 참가 신청자 500명이 선발돼 참석했는데요. 영국의 해리 왕자,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전 총리를 포함해서 뮤지컬 제작자 린 마누엘 미란다, 또 그릭 요거트 초반이 설립자인 함디 울루카야, 그리고 오바마 기념관 건축 설계를 맡은 토드 윌리엄스와 빌리 치엔 부부 등이 연사로 초청됐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던 밸러리 제럿 전 백악관 선임 고문, 캐럴린 케네디 전 주일대사, 수잔 라이스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데이비드 플루프 전 선거대책위원장, 샘 카스 전 백악관 부주방장, 세실리아 무노주 전 백악관 국내 정치 담당 수석 비서관 등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배우와 가수는 물론인데요. 또한 전국 각지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지역 참가자들도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틀간 초청 연사의 강연을 듣고 청소년 사회 참여 동기 부여 방법,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입히기 위한 창의적 표현법, 시민교육 재설계 등 다양한 주제에 걸친 워크숍과 소그룹 논의에 참여해서 각자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과 전략을 나눴습니다. 취임 후 평범한 시민들에게 지역사회 개선 의지를 북돋우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번 서밋은 그에 대한 첫 번째 실행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상을 전진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장에서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기를 기대한다. 이번 행사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달 30일자 보도입니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무력 사용 위협을 통한 강화 외교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전략이지만 현실성 여부와 동맹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부작용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 당국자가 최근 미국과의 외교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31일자 보도입니다. 중국이 8월에 이어 9월에도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월 1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스트리아에 무려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대외 부채의 18%가 북한의 몫이라며 탕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선박이 석탄을 취급하는 중국 항구에 입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은 이후 열흘 넘게 입항을 못한 채 항구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북 제재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에 미국의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30년 넘게 빚을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금 대신 북한산 상품으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얘기 좀 편하게,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월 23일부터 지난 23일부터 북한의 빚더미에 대한 기사들을 연이어 보도해드렸습니다. 단독으로 저희 방송에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무슨 북한의 어떤 부채 관련 특집 기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취재한 김영남 기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취재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경제 지표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 추측을 바탕으로 하죠. 저는 그 과정에서 그 부채 현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네.
CIA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체 대외 부채 규모를 10억 달러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요?
예, 전체 부채 규모를 10억 달러.
네.
그리고 일부 한국 연구기관에서는 140억 달러에 달한다. 뭐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상황인데요.
네, 굉장히 크네요. 네, 차이가.
그래서 그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스웨덴, 또 스위스, 핀란드 뭐 여러 나라들이에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가지고 물어본 건가요?
예, 다 개인적으로 다 접촉을 했습니다.
네,
예.
이들 나라를 택한 근거는 뭔가요?
예, 우선 유럽 국가들을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과 거래가 잦았던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에 밀집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라는 건 언젠가?
대부분의 빚들은 지금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북한과 교역이 잦았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보도된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총 몇 개 나라들인가요?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북한과의 뭐 외교 관계랄지 다양하게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우선 그 과거 냉전 시절
네.
그 공산권 국가들이 많습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 공산권 국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중립국이었던 스위스 이런 국가들이 북한과 거래를 한 경우가 많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을 생산하던 국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이런 그 건물,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던 국가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출된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된 거는 자동차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헬리콥터 직승기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점, 이 정도까지가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지금 잠깐 하신 얘기로 보면은 돈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우선 용어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채를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돈을 빌린 것에 따른 빚이 아니라
네.
당시 북한과 해당 국가들이 수출입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대금이 미납되거나 하는 것에 따른 것에서 부채가 발생한 겁니다.
아, 물건을 제일 많이 판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예, 우선 부채 규모로만 봤을 때는 스위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2억 510만 프랑, 미화 2억 875만 달러 규모고요. 오스트리아가 1억 6천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네.
근데 재미난 점은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원금만?
원금만 1억 6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천만 달러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가별로 지금 기사를 쓰셨는데 먼저 스웨덴부터 한번 볼까요?
예, 스웨덴의 경우는 자동차, 지금 볼보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가 천 대가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자동차 천 대가 북한에 들어갔고 그 자동차들이 아직도 운영 중이라는 현지 외교관의 증언이 소개됐었는데요, 앞선
네.
기사들에서.
네.
예, 하지만 그 스웨덴이 지금 갖고 있는 부채는 7,340만 달러에 달하는데
네.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자동차 천 대. 그러니까 한 700만 달러 상당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어떠한 수출에 의해서 발생한 빚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드러나지 않은 다른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위스나 핀란드 같은 유럽 국가는 어떤 물건을 팔았나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직접 확인해 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은 스위스에서는 유명한 시계들이 많이 수출됐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폴란드는 MI2, 지금 북한에서도 아직 사용되고 있는 소련제 군용 헬기가 수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예, 그 외에는 확인된 게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데 폴란드의 경우에 부채 한 60%가 탕감됐다라고 했는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폴란드는 2011년 북한과 부채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부채 조정이라는 것은 과거 있던 빚을 일정 수준 깎아주고 이제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받은 다음에 이를 청산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네.
2011년 폴란드와 북한은 이 채무조정 협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중에 61%를 탕감을 해주기로 했는데
네.
그 조건으로 폴란드가 요청한 것은 그 폴란드와 북한의 합작회사인 조선폴란드 해운회사가 있습니다. 이
네.
회사가 선박을 하나 구입할 수 있는 150만 달러를 북한이 내라. 그리고 평양에 있는 폴란드 대사관의 보수공사를 위해서 20만 달러를 북한이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모든 이행사항들이 확인돼서 폴란드는 이 빚을 탕감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럼 요구대로 북한이 실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체코의 경우는 어떤가요? 탕감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체코의 경우는 탕감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북한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네.
과거 제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체코의 95% 에서 100%를 탕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95%를 탕감하면 5%를 내야 하는데 이 5%를 내더라도 본인들이 납부한 금액을 다시 북한에다가 사용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북한이.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체코는 다른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탕감 계획은 없다는 게 지금 체코의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경우는 어떤가요?
예,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빚 원금만 1억 6,888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VOA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당시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물자가 수출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떠한 물자가 수출됐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루마니아에도 역시 북한은 30년 넘게 빚을 갚지 않고 있는데요.
네.
빚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54만 6천 달러 정도로 나오고요. 그런데 루마니아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보고서가 공개가 돼 있는데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북한이 당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돈을 못 갚겠다고 말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건 어떤 일인가요?
예, 북한은 2010년 초 겪은 가뭄과 홍수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갚지 못하는 형편이다. 상황을 봐달라라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 루마니아 정부는 다른 방법을 찾아라. 계속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오스트리아 경우는 1억 6천만 달러 빚이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뭐 50만 달러가 조금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이 금액이 이 미화 달러인데 이게 다 현재 시세인가요?
예, 지금 제가 기사에 작성한 것들은 다 현재 시세로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로 환산하는 문제가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일부 국가는 현재 시세로 환산된 부채 금액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요. 대다수의 국가들은 과거 채무조정 협정을 했을 때 당시의 규모 혹은 원금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현재 시세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 복잡한 이유는 당시 공산권 국가들은 자국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화폐로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러시아를 통해서 거래를 했었는데
네.
러시아를 통해서도 돈을 화폐를 통해서 현금 거래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물건끼리 현물 거래를 했다고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폴란드가 북한에 자동차를 한 대를 사준다면 북한도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자동차 한 대와 버금가는 물건으로 갚는 건데요. 이 물건 구매를 다 러시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사용되던 루블 가치는 양국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화폐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물건과 물건끼리 거래를 하더라도 이 물건을 다 러시아에서 구매한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식의 거래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나중에 환산이 될 때 이 러시아 루블이 가치가 크게 변동하면서 환산하는데 문제점을 겪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부가 설명을 하면 북한의 자동차 한 대를 팔았을 때 북한이 또 러시아를 통해서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이 체코의 자동차 한 대 값을 나중에 러시아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 사줬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네. 체코가 자동차 가격과 비슷한 금액의 물건이 필요하다고 했을 그것을 북한이 사주는 거죠. 러시아에서.
네.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 물건을 사놓고 돈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인 건데요.
예.
이렇게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뭔가 방법이 있었다면 받아냈겠죠.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부분에서 엇갈리지 않습니다.
네.
우선 다 말하는 것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것은 우선 국제통화체계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강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미리 압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다 타국 화폐로 작은 국가들끼리만 지금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선 그걸 강제적으로 뺏을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일반적인 국가라면은 이거를 돈을 갚지 않으면 추후 뭐 물건이 필요하거나 추후 물품을 수입해야 할 때 수입이 어려워지겠죠. 신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안 주면 평생 못 받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북한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한국 내 여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빚을 한국에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나중 얘기긴 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했을 때 동독의 빚을 당시 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당시 서독이 동독의 모든 빚을 떠안았습니다.
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 여러 명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서독도 이거를 다 청산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주 복잡한 어떤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또 환율 문제였습니다. 이 공산권 국가들은 다 당시에 러시아 루블을 사용했고 러시아 루블은 7, 80년대 경제 호황기에는 가치가 높아졌다가 89년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문제가 됐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독이 서방세계 국가 혹은 국제통화기구 IMF 등의 진 빚 등은 쉽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얼마를 갚아야 될지가 확실했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동독이 그 구공산권 국가들과 거래를 한 데서 발생한 대금은 환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네.
이게 다 청산이 됐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번에 지금 여러 나라를 접촉을 하셨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계속 소식을 좀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국가들은 뭐 비밀이어서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국가들도 있고요.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네.
이들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북한의 부채에 대한 기사는 계속 나오겠네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또 어떤 나라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못 받고 있는지 뭐 또 계속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뭐 취재하셨을 때 정부 당국자들이 어떻게 좀 취재를 좀 협조적으로 해주던가요?
예,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과거 북한 정권과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거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고,
네.
뭐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들 국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언어로 된 보고서를만 한 장을 그냥 딱 주고 마는 이런 식의 국가들도 있었고.
네. 또 다른 어려움들은 없으셨어요?
다른 어려움들은 우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은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빚이 어디에서 발생했나. 그 부분이 제가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공개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게 감추고 싶은 물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뭐 북한의 공산정권 시절에 많은 군사장비들, 뭐 터널을 뚫기 위한 굴착기들, 뭐 이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갔다.
네.
뭐 실제로 그런 게 운영되는 사진들이 뭐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네. 참, 마무리하겠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저 물건을 사놓고 북한이 아직 돈을 갚지 않은 나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은 뭐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정부 외교부 쪽에 지금 북한이 본인들의 빚은 갚지 않는 상황에서 미사일 개발에 돈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반응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김영남 기자가 취재하는 대로 또 뉴스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라 베럴리스의 Brave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북한의 서양 미술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는 미술가가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엄마 매스 게임이라는 제목의 전시인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북부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개인 미술 전시관인 에단 코엔 갤러리. 딱딱한 정치를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는 미술 장르인 폴리팝 작가 천미나 멜랜드 미술대학교 교수가 미술관에 찾은 30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Voice of America has been covering my work and sending interviews to North Korea, and that has been my first form of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
BOA 방송을 통해 북한에 첫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천미나 교수.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과 다르며 그들은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내용이 지난 2012년부터 VOA 한국어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에 송출된 것을 언급한 겁니다. 북한 주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대북 방송을 염두하고 활동하는 천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며 이런 미국인들의 관심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천미나 교수의 개인전 엄마 매스 게임. 전시관 천정에는 어머니가 갖추어야 할 풍모를 완벽하게 지닌 친애하는 엄마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만 붙는 친애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인용됐는데요. 국민을 돌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김정은을 비판하는 동시에 평화를 추구하는 엄마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2층 구조의 미술관에 전시된 20여 점의 천미나 교수의 그림들. 작품 대부분에는 북한 여성 차림을 한 천 작가가 빠짐없이 출연하는데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평양 시내, 백두산 천지, 광명성 3호, 매스게임을 하는 북한 주민으로 채워진 화면에 커다랗게 등장합니다. 천 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을 김일순으로 명명해 그려놓았는데요. 북한 주민과 자신을 동일시해 소통하고 싶어하는 작가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아리랑 매스게임을 하고 있는 수만 관중 위에 파란색 깃발을 치켜들고 슬픈 듯 무표정하게 서 있는 김일순. 노동당 길을 흔들고 있는 북한 주민 앞에 서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가 하면 광명성 3호가 멈추기를 바라며 서 있기도 합니다. 김일순이 등장하는 모든 그림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색 물감이 드리핑 기법으로 주르륵 화폭에 흐르고 있는데요. 천미나 작가는 이런 기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프로파간다이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묘사적, 추상적일 수 없기 때문에 김일순이 추상을 꿈꾸면서 추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추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김일순이 북한 땅에 언젠가 찾아올 평화를 꿈꾸고 있다는 뜻이란 겁니다. 천미나 교수는 특별히 전시회 주제어인 엄마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만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This is a whole group, a whole community. 그러니까 꼭 여자 몸으로 지었다고 여자의 힘이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Feminine power는 커뮤니티에
문화 예술 장르가 대중에게 끼치는 친화적이고 부드러운 측면의 영향력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20여 점의 그림 외에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것은 천 교수의 서양 미술사 강의 동영상입니다. 10편으로 제작한 동영상 강의는 북한 주민이 접해보지 못한 서양 미술사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교육자료로 현재 한국 내 탈북자 단체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VOA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미국 쪽에서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직접 한국 통해서 하는 거는 7월서부터 그래서 확인된 거는 9월 중순 그 이전까지는 계속 보내는 데에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딱 또 때가 있어요. 이게 갈 수 있는 때가 방식.
10분 분량의 동영상은 각각 다른 주제를 갖고 있는데 강의는 역시 천민아 교수가 등장해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한국말 자막을 달았습니다.
Hello. Welcome. This is Professor Kim and I am here to teach you art history. What is art and what is life? Part 2 focused on art and food.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과 금력, 권력, 추상예술과 꿈, 여성주의, 우리는 동등한가? 미술과 무관해 보이지만 서양 미술사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예술과 음식을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음식을 이용해 작품을 만든 예술가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해바라기 씨를 제작한 중국 작가 아이 웨이웨이,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통조림 수프를 그린 미국 작가 앤디 워홀,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 과자 초코파이 10만 개로 작품을 만든 천 교수 등입니다.
With a shark inside a glass case. But he used
컴퓨터 그래픽과 음향 효과로 재미를 더한 강의는 천 교수가 시청자들에게 음식에 이름 붙여 작품 만들기 등 과제를 내주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됩니다. 천 교수가 일반에 처음 공개한 북한 주민을 위한 서양 미술사 강의는 전시회에 설치된 10여 대의 컴퓨터를 통해 상영됐습니다. 강의를 본 미국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서양 미술사를 모르는 북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50대 미술 잡지 편집장인 리처드 바인 씨는 동영상 강의가 어떤 식으로든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times it's more important to be exposed to an outside influence, even if you don't understand it perfectly. Because even misunderstanding.
북한 주민들이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외부 영향에 노출되는 게 가끔은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상상할 기회를 준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50대 미국인 여성 메리 씨는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언급하면서 작가의 설명하는 분위기와 태도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북한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know them. We want them to know about us.
메리 씨는 우리도 북한 주민들을 알기 원하고 북한 주민도 우리를 알기 원한다면서 작가의 활동이 그런 소통의 다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메리 케일란 기자는 작가가 북한 주민과 소통하려는 방법이 독창적이라고 평가하며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교수의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에단 코엔 갤러리의 코엔 관장은 작품 전시와 프로젝트를 천 교수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엔 관장은 자신의 전시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대한 미술 작품 전시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코엔 관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 천 교수의 전시회를 열어오면서 천 교수의 작품이 시간이 지나며 깊이를 더해가고 있고 북한 주민과의 소통을 원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미국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민아 교수의 개인 전시회, 엄마 매스 게임 전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앤드류 잭슨 장군은 영국인 두 명을 체포해 높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영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지 얼마나 됐다고? 플로리다에서 또 영국인을 처형하다니요. 거기다 이번에는 스페인까지 건드린 격이 아닙니까?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플로리다 영토를 차지하게 됐으니 앤드류 잭슨 장군을 탄핵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페인 식민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독립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플로리다로 군사를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스페인은 플로리다를 미국에 넘겨주는데 동의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8부 제임스 먼로 대통령.
플로리다 조약은 1819년 2월에 체결됐습니다. 스페인 왕은 미합중국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미국이 스페인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미 지역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 새 공화국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남미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하며 나섰다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공동 성명을 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영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전 대통령과 제임스 매디슨 전임 대통령께서도 공동 성명을 내자는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조언을 주시더군요.
영국과 공동 성명을 내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영국은 남미에 있는 식민지들과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돼야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국은 물론 유럽 어떤 나라와도 결속이 돼서는 안 되고 유럽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1823년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 담긴 먼로 대통령의 정책이 먼로주의, 먼로 독트린입니다.
어떤 유럽 국가도 앞으로는 미주 대륙에 식민지를 수립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정치 제도는 신대륙과는 많이 다릅니다. 유럽의 정치 제도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대로 가져온다면 미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남미 대륙에 있는 어떤 유럽 식민지에도 간섭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남미의 식민지들 가운데는 이제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새로 독립한 이 국가들을 어떤 형태로든 단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를 우호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벌인 어떤 전쟁에도 개입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제임스 먼로 대통령 임기 동안 성장을 계속했고요. 여러 주가 새로 미국에 편입됐습니다. 프랑스에서 매입한 루이지애나 통치령 가운데 루이지애나주가 제일 먼저 주로 승격됐습니다. 루이지애나 통치령의 나머지 지역은 미주리 통치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미주리 통치령 일부 지역은 미국 연방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고요. 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주리 지역이 주로 승격되려면 국회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미주리 지역이 미국 연방에 가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방의 일원이 되려면 노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1800년 이전에 북부 지역 대부분 주들은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켰고 남부 주들조차도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노예를 데려오는 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알만한 의원님들께서 왜 미주리 지역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남부 농장에 가면 널리고 널린 게 노예 아닙니까?
이미 연방에 편입돼 있는 노예주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새로 주로 승격되기를 바라는 곳은 먼저 노예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미합중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국회는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갖고 있는 노예마저 풀어주라는 건 너무 지나칩니다. 미주리는 원래 루이지애나 통치령에 속해 있었고 루이지애나가 미국의 영토가 되기 전 스페인과 프랑스 땅이었을 때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갖고 있던 노예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미주리 지역 사람들 다 쫄딱 망하고 말 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을 인계받으면서 노예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주리가 주 승격을 요청했을 때도 노예 제도는 그대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를 반대하는 북부와 노예를 찬성하는 남부 출신 의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요. 뉴욕주 출신의 제임스 톨머지 하원 의원이 미주리주 승격 수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양쪽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합시다. 미주리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노예는 인정을 하되 앞으로 더 이상의 노예는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다 이미 미주리에 있는 노예 자녀들은 25살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걸로 하고요.
제임스 톨머지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토의는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미주리 지역의 주 승격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두 세력 간의 거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원은 제임스 톨머지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윌리엄 핑크니는 주로 승격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국회에서 요구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미 연방에 들어와 있는 주는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가 새로 연방 가입을 원하는 주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미 편입되어 있는 다른 주들과 비교할 때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미합중국은 더 이상 동등한 주로 뭉쳐진 나라가 아닌 게 됩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2017년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알찬 계획 세우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7년 11월 4일 오늘. 결혼행진곡, 핑가레 동굴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데스존이 3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09년 독일의 함부르크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멘데스존은 어렸을 적부터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11살 때부터는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멘데스존은 17살 때 후에 그의 대표 음악이라고 평가될 한여름밤의 꿈을 작곡합니다. 멘데스존은 이후 1833년부터 교회 음악과 오페라 극장 그리고 케른라인 음악제의 지휘자로 활약했고 독일의 라이프지히에서 음악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활동에서 열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라이프지히에서 피아노 3중주곡 시단조, 현악 5중주곡, 오라토리오 엘리아스 등 수많은 곡을 작곡한 멘데스존은 하지만 1847년 오늘 라이프지히에서 38살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1956년 11월 4일 오늘 소련군이 20만 명의 군인과 2,500대의 탱크를 앞세워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침공, 헝가리 시민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Soviet tanks roam the streets amid the ruins they made as communist secret police hunt down heroic freedom.
얼마 전 헝가리에서 발생한 반소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일 전 헝가리 군중은 헝가리 내 소련의 지배 권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며 반소 봉기를 일으켰고 이어 개혁주의자 임레나지의 복귀와 자유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부다페스트에 세워져 있던 스탈린 동상을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련군을 부다페스트에서 철수시켰고 헝가리에는 개혁주의자 임레나지를 중심으로 새 내각이 구성됩니다. 하지만 헝가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자 소련은 1956년 오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3천여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임레나지는 이후 총살당하고 헝가리에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카다르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